신암계 시편 33편 6절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을 다 교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답 27문답까지 되어 있는데 26문답 하나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영원하신 결정과 섭리로서 이제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육체와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고난의 세상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괴로운 시련도 내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몇 주간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무 지식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시작될 수 없고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참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지식이요 둘째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 신조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몇 주간은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제26문답의 내용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조의 첫 번째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정작 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해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꼬박 일을 해야만 하루 업무량을 마칠 수 있는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의 질문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류의 질문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제기하는 그런 질문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하고 인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그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라서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집안에서 못 보던 물건 하나만 있어도 이 물건이 어디서 났는지 가족한테 물어보면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늘과 산과 바다를 비롯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저 그냥 생겨났겠지. 과학자들이 소위 빅뱅 티오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우주 대폭발로 행성이 몇 개 생겨나서 오늘날에 이런 지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해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물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것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우주 만물은 그냥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측정 불가능한 우주의 존재의 기원과 그 역사, 그리고 그 크기를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우주가 그냥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이 없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해내지만은, 그러나 그런 원리를 발견해낼 때 그 원리가 생겨났던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원리는 창세 초기에 이미 있었던 원리인데 그런 원리를 지금에서야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해서 과학이 무엇을 다 판명해내고 모든 문제를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사못에서부터 과학 문명의 결정체인 이 우주 탐사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물건을 만든 창조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 천지 만물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경글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 역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조차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창조를 믿겠다 안 믿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십시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처럼 창조를 관찰에 의해서 알 수 없다고 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는 그러면 알 수 있겠는가? 대답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추론에 의해서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내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신자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천지 만물이 거저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인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무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였다고 하면 그냥 무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전에 무였다고 하면 지금도 그저 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니고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바다와 모든 나무와 모든 물고기,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제1원인자, 그 제1원인자인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원인자 없이 그 어떤 물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 없이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행동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는데 사고활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962년생인데 제가 1962년 전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존재가 없는데 무엇을 생각한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가 있습니까? 글쎄요,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 다른 어떤 행성에서 온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고등한 그런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존재가 과연 누굴까? 인간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고등한 존재일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일 것인데 과연 그런 존재가 누군가? 성경과 성경의 바탕을 둔 사도 신조에서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영원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보다 앞선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서 존재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앞서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한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앞서 있는 존재라야 되고 또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존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있는가? 어느 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모든 만물은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시면서도 변치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추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논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으로만 창조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믿으면 특별히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바깥에서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찰이나 추론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경을 이 칼을 들이대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신하다, 어떤 부분은 조각 맞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원물질,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물질에 대한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봐야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어디서 났습니까? 원래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그 원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물질만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창세기 기자는 물이 덮어 싸고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고 말하니까 버스 운전하는 그 운행을 가리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품고 계셨다. 그런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피조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둘째 날에는 창공을 분리해서 물과 물이 그 위와 그 아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수직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수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써 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육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이제 수평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주관하는 광명들인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하시고 땅에 비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태양이 있는 날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솔라 데이스. 근데 참 이 빛이 있으면서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신비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신비합니다. 어떤 때는 한 시간 지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저 2시간이 한 30분 전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계수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낮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을 잘 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밤낮,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시간을 계수하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신 땅 아래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드러나게 하신 땅에 거하고 그 땅이 낸 식물을 먹고 살 땅의 생물들, 다시 말해서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과정을 가만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뭘 만들었습니까?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들었던 틀 안에 넣을 어떤 무엇,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만들었던 공간 안에 들어갈 어떤 생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들어 놓았던 공간 안에 들어갈 그런 생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지럽게 이것 만들었다가 저것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고 아주 그 원리와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편들을 다 만드시고 거주지와 일터를 제공하셔서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계가 매우 선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계 자체에 나쁘고 악한 것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한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가난과 불행과 질병과 이별과 같은 이 부정적인 일들을 왜 만들어 놨는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탓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볼 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일이었지 인간의 타락 전에는 가난과 불행, 질병, 이별,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며라고 하는 이 고백에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족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다음 말씀하는 세 가지 사실을 모두 다 믿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그것들을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 아울러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고백은 그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 간섭하신다. 이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의 창조적인 능력에 부추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마다 해가 그냥 뜨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떠올려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그저 과거의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 것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참된 창조 신앙에 못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이 세상 속에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도 아 이거 참 운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처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양자의 영, 친자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하신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부르는데 그런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여기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떼쓰고 억지로 뭐 목졸라대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친구 비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밤에 갑자기 친구와 들여닥쳐가지고 먹을 것을 내놔라 하는데 음식은 없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좀 달라고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지금 아이들하고 다 지금 불 끄고 누워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불을 켜고 음식을 주면 번거로우니까 좀 가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끈질기게 두드려대고 끈질기게 그냥 호소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끈질기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끈질기게만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다 들어줍니까? 세 살 난 꼬마가 1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끈질기게 물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사주시겠어요? 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끈질기게 졸라대고 그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으로 끈질기게 졸라대면 괜찮아요. 그러나 끈질기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렇게 착각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신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간 하이델베르그 제26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 고난의 세상에서 그가 자신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괴로운 시련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그런 환난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래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지켜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산해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따로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참아야 되는 믿음 따로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과 삶에 괴리가 없고 신앙과 행위는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신자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신 신을 만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이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이 의미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어진 모든 것이 그저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무지한 인생들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범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셔서 이 천지 만물이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역시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주신 그런 환난이요 그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격을 아름답게 연단시키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하고 축도로 주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장 찬송입니다. 우리 4부로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발작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 모든 죄를 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